이사야서 30장 말씀은 앞에 나오는 29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29장을 어제 아침 읽을 때 함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 때였던 BC 70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722년에 몰락시키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함락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점령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점령을 계획하게 된 것은 단순히 유다 왕국을 굴복시키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리고 가서 이집트 원정을 하고 그래서 천하의 대권을 한꺼번에 장악하려는 이 아수르의 야심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지 못할 그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전쟁에 휩쓸리게 된 유다 왕국은 매우 혼란스러워했고 매우 모든 국민들이 다 공포에 떠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 그 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을 비롯했던 유다 왕국의 내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부는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고 지키려다가 국민 전체가 다 몰살할 수 있으니 항복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화친을 주장하는 편도 나오게 되었고 또 일부는 그러지 말고 이미 전쟁에 이긴 틀린 것이니까 몰래 왕실을 비롯한 나라의 중심 세력이 어디로 좀 피난을 가서 망명정부를 만들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라를 되찾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한 부류가 애굽과의 동맹을 활용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궁극적으로는 이집트 원정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이집트가 우리 유다 왕국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아수르군의 남진을 막아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집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집트군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서 이집트군의 참전을 유도하는 그런 동맹을 맺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오늘 나오는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패역한 자식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녀들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개교를 베푼다고 하면서 작전을 세웠지만 그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도 아니고 누구와 동맹을 맺고 맥락을 맺어서 함께 해보자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긴 역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니 이 패역한 자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패역한 자식이 되어버린 그 내용을 2절 말씀에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정상이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피해야 살 길이 생기고 미래가 안전할 터인데 어리석게도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이 다 애굽의 도움에만 목숨을 걸고 목을 걸고 기다리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갈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애굽에 피난 가고 애굽에 도움 요청하는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국가적인 수치가 되고 큰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에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내용을 설명하면서 8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협상과 로비를 위한 자금을 넉넉히 가지고 애굽 조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실상은 다 헛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고관들이 소환했고 그 사신들이 한에스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사막을 지나서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애굽으로 건너가면 바로 나오는 첫 번째 도시, 큰 도시인데 예전에는 이 지역이 이 북쪽 지역에 이집트의 북쪽 지역에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고 한에스는 나일강 중앙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 역시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사신들이 이 북쪽 수도에도 가서 요청해보고 남쪽 수도에 가서도 요청을 해보고 가면서 빈손으로 가지던 것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힘겹게 찾아갔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았다. 라합이라는 말이 오만하다, 교만하다 그런 뜻인데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처럼 피난 요청을 하고 전쟁터에 군인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유다의 사신들에 대해서 냉혹하게 대하고 거절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 모든 까닭들에 대해서 그 다음 8절 말씀 이하에 말씀하는데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달라.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말 하지 말라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확하게 사태를 짐작하고 그 정확한 사태를 파악한 현실을 파악한 다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처방이 나와야 나라에 살 길이 생길 터인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다 거절하고 바른 말 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나님께 이 민족이 나라를 축복하시겠느냐라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지 말고 가는 길 돌이켜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위로해 주는 말만 하면 될 터인데 선지자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 책망하는 말씀만 하느냐고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역정을 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른 말을 듣는 것보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대중적인 심리이죠. 요즘도 이것을 가리켜서 포퓰리즘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도자들이 대중의 요구에 아부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부패에서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환자가 고쳐지겠습니까? 있는 대로 진단하고 정확히 치료하고 아프더라도 수술하고 그렇게 해야 낫는 것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나라의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지도자들도 대중의 자기 편리에 대한 욕구가 쏟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고 아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너도 나도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그 대책 중에 뭐 싸워보자는 대책도 있을 수가 있고 도망하자, 망명하자 그런 대책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망명에 대한 계획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오 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자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17절에 보시면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꼭대기 깃대가 몇 개나 남아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군사의 기호로 남아있는 깃대의 수만큼이나 남은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도망하고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올바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대중이 압력을 가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맞장서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도망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에 의지해서 그 나라 군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절한 모습을 보이고 찾아가서 애굽이 마치 자기들이 피난처나 되는 것처럼 사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마저도 냉정하게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이 비참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경험했던 과거 역사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주셨습니다. BC 701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저것 다 실패한 모든 방법과 모든 실패가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개입을 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거다 해봤습니다. 정치적으로 할수 있는 거, 외교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수단 다 해봤습니다. 다안 됩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고 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37장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고 모든 신하들도 따라 그렇게 들어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모든 방법은 모든 수단 모든 노력 다 해봤지만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기준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의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 끝에 보시면 네 뒤쪽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 정의로운 길로 가. 나라 안에 정의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바른 길로 가라. 그래야 산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도 서로 자기 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남의 편에 주장하면 부정하게 되고 아무리 나쁜 이야기도 내 편에 주장하면 보호하고 싶은 이 심리적인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갈 길이 밝히 보이게 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길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때 거기에 순종했을 때 23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늘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26절 말씀 보시면 그 지난 날에 어려움 때 많이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다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모든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던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찾아와서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27절 말씀 이하에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대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온다는 말씀은 이름만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다음 28절 말씀에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방이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시작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31절 32절 등등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고 그들이 몰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회복되어서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회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도록 인도해 주시고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징계하셔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은총을 사모해 할 때 주시는 국가적인 은혜였습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다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위기가 다가오면 당황스러워서 평소에 원칙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버리고 임기응변과 같은 그릇된 결정을 할 때도 많습니다. 유다왕국도 히스기야가 참 신앙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재난을 환난을 당하면서는 질서를 잊어버리고 망명을 가야 하나 애굽의 군대를 지원 요청해야 되나 또는 무슨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노력이 시도하고 애쓴 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정신 차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새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마침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물러가고 그 쳐들어왔던 왕 산헤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드디어 새로운 해방과 재기하고 새롭게 부흥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노력과 개교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맹과 이런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쓴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의로운 길을 나아가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